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에서 어려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 연장된 이란 핵협상 시한인 오늘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남은 일은 매우 기술적이고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좋은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빈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제출된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과 국방비 삭감 등으로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1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법인세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며 특별소비세 인상과 TV 광고세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요청한 59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유로화 사용 19개 모임인 유로존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로 이틀째 반등했지만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어제와 비슷한 4.5%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이후 거의 30% 가까이 손실을 입은 데 따른 중국 당국의 새로운 조치 발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주간 이자율을 낮추고 주식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대주주들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당국의 공적 지원 조치가 완화되면 다시 대량 투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국방부가 앞으로 3년간 4만 명의 육군 병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앞으로 4년간 71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현재 49만 명인 병력 규모를 45만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감축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캐롤라이나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18개 주에 있는 26개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또 주한미군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에 파병돼 있는 미군 규모도 감축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으로 육군은 지난 2012년 이래 모두 12만 명의 병력 감축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는 정규 병력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군 병력 감축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1차와 2차 세계대전 등 모든 전쟁 뒤에는 항상 병력 감축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사당에서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남부연합기 개양이 금지됩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남부연합기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하나 되는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지난 17일 유서 깊은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흑인 신도 9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 범인의 집에서 남부연합기 사진이 발견되면서 주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며 연방군에 대항한 남부연합군이 사용한 깃발입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던 서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에볼라 감염 사례가 보고돼 해당 지역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됐던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두 건의 에볼라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망한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감염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하고 그런 기억 있으시지요? 자, 미국의 한 가정에 이런 잊지 못할 일이 생겨서 화제입니다. 매우 특별한 생일을 보낸 미국의 어린이 이야기가 언론에도 소개되고 네티즌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10살 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서 남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소년의 엄마는 늘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들의 특별한 생일을 보내게 해주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자, 이 엄마도 보통 미국인들처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이 페이스북에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공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청한 건데요. 자, 그랬더니 꼬마의 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엄마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느낀 미국인 300여 명이 이 소년의 집에 선물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을 운전해 왔다고 하고요. 비행기로 소포를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소년의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사랑을 선물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아마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만난 축하객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에 분명하겠죠? 자, 이들 역시 평생 받을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소년 못지않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알아보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함께 따라보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싱턴은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죠. 자,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 되겠습니다. 자, 평양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34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내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량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자시 그러버니 부릅니다. You Raise Me Up.
shoulders, you raise me up.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인사관리처 OPM에 대한 해킹으로 신상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수가 2,100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테러 모의를 포착해 10명 이상을 체포했다는 소식,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공정주택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 커피 전문점들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자리를 뜨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보죠.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은 어제 9일 이 OPM 전산망에 대한 해킹으로 2,150만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신청한 1,970만 명,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 등 18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전현직 연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지난 15년 동안 연방정부 신원조회 과정을 거친 사람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이 해킹이라고 하면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정보를 빼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이 OPM 해킹으로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습니까?
네, OPM은 해커들이 사회보장 번호와 주소, 재정과 건강 관련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지문도 그 해커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OPM이 해킹으로 연방공무원 약 400만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2,150만 명의 400만 명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달에 공개된 해킹 사건은 그 별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OPM에 대한 해킹은 크게 그동안 두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공개된 해킹하고 지난 6월에 공개된 해킹, 이렇게 두 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알려줬죠. 이 같은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해킹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달 동안 계속됐던 것을 당국이 지난 4월에 감지했습니다. 이 해킹으로 OPM뿐만 아니라 내무부 자료도 유출됐는데요.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두 차례 해킹에서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OPM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침인가요?
네, OPM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원 조회 과정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를 세우고 해킹 피해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센터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 OPM 전상망 이 해킹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켈서린 아출레타 OPM 처장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셌는데요.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자 의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아출레타 처장에게 사임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제이슨 차페즈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아출레타 처장의 부주의로 이같이 많은 미국인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면서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은 OPM이 의회의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 아출레타 처장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면서 또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아출레타 처장에 대한 사임 압박과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적에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 해킹 배후가 중국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OPM 해킹 배후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여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중국 해커들의 소행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 역시 OPM 해킹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중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킹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자 이 외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킹 배후가 중국이란 사실을 공개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이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지요.
네네.
자, 그런데 미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네요.
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어제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사전 차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미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 모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4주 동안 10여 명을 체포했다면서 덕분에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체포된 사람들이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코미 국장은 용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그러니까 ISIL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ISIL의 메시지에 고무된 서방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감지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요. 이 기존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테러 요원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또 중앙에서 테러 목표를 정해서 지시하는 식이었는데 ISIL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ISIL은 각자 테러 계획을 세워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힘들다는 거죠.
네. 자, 지난달에도 보스턴에서 이 테러 용의자가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진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26살 청년이 군사용 칼을 휘두르자 이 경찰이 발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 이 당국은 숨진 청년과 테러 모의를 한 혐의로 다른 용의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그리는 그 만평대회를 주관했던 여성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미 국장은 최근에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암호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코미 국장은 앞서 수요일 의회에서 이 기업의 지나친 암호화 기술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공정주택 규정을 발표했네요.
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주거지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미국의 각 도시와 지방당국이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주택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미국에는 이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이 공정주택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는 지난 1968년 그 공정주택법이 미국에서 발효됐는데요. 이 법은 주택을 사고 팔거나 임대 또는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성별, 가족 상황 등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당국과 도시가 이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서 여전히 차별을 불러오는 주택 정책을 실행하면서 완전한 주거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과감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새 주택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주택도시개발부는 센서스 인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방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동네가 빈곤과 인종차별이 겹치는지,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도 좋은 학교가 있는지, 또 가용주택이 없는 마을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당국자들은 어떻게 지역 간의 빈곤과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등하고 균형 잡힌 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시행하지 않는 도시나 지방은 정부 주택기금이 중단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 대해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직접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훌리안 카스트로 장관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우편번호 때문에 꿈이 제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새 규정이 잘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행정부가 지역 당국과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규정이 발표되기 앞서서 연방 대법원에서도 주택 공정법과 관련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이 연방 대법원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인종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그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주택 규정까지 내놓자 인권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의 힐러리 쉘턴 워싱턴 지부장은 이번 규정이 주거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전국 공정주택협회 데비 골드버그 부회장은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5살 이하 대부분의 어린이가 소수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주택 규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요, 이 새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규정이 이미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지방 당국에 또 다른 지침을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연방 하원 의원들은 새 주택 규정 실행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출신의 공화당 폴 고사 하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의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이 유토피아적인 공상을 실현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커피 전문점이 인기라고 하지요.
네.
이 커피를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커피점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커피점들이 요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은 그 커피점에 가시면 뭘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커피를 마시고 같이 간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가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대부분 그럴 텐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가게가 많다고 합니다. 커피점에 그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개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식당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캠퍼스, 그러니까 야영객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점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왜 커피점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일을 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또 왠지 좀 집안일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커피점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웬만한 커피점에는 그 다 노트북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다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또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또 커피를 내리는 소리 등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옆에 손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동기부여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네. 뭐 손님들로서는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요. 여러 손님을 받아야 하는 가게 주인들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는 괜찮지만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는 그 몇 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가게 운영에 지장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일부 가게에서는 주인이 직접 몇 시간을 앉아있는 손님에게 찾아가서 좀 정중히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 무료로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손님들의 반발이 있겠는데요.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고 좀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이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한다고 털어놨는데요. 하지만 정상적인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커피 전문은 그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이 공공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커피 전문을 찾는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해보니까 이 커피 한 잔 값을 지불하면 그 돈에 그 커피값뿐만이 아니라 자릿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잠시나마 커피점이 공공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공간이 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손님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커피점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커피점의 일부 공간을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꾸며서 이 회원제를 도입해 매월 회의비를 내게 되면 몇 시간이든 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정주택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보다 먼저 이 지난달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의 판도를 새롭게 할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연방대법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판결이 나왔었죠. 이 바로 동성혼 합헌 판결이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묻혀서 그렇지만 이 공정주택법과 관련된 판결 이었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이 내린 공정주택법 판결 역시 미국의 지형을 새롭게 그릴 만한 그런 의미 있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 텍사스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텍사스 주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점점 더 구분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주택업자들이 세금 보조금 지급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분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날 연방대법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건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이 공정주택법이라는 이름부터가요. 이 공정한 주택정책을 추구하는 뭐 그런 법이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 미국의 공정주택법 페어 하우징 액트는 1968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 등에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960년대라면요,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죠.
맞습니다. 64년에 공공장소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됐고요. 이어서 이듬해인 1965년에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죠.
네.
예, 이 공정주택법은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된 지 일주일 만에 이 민권법 관련 법안으로 상정돼서 1968년 민권법 타이틀 8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제정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정주택법을 실행하는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인데요. 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페어하우징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는 문구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또 한국어 등으로 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이 공정주택법이 특별히 인종이나 출신국 등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어떤 걸 주택 관련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 등을 이유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걸 거부하는 행위를 들 수 있고요. 또 제공할 주택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뢰인에게는 좀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해서 이 집 구입이나 임대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반대로 마음에 드는 의뢰인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광고를 내는 것도 해당됩니다.
네. 자, 미국은 또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장애인들 보장을 받고 있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이 공정주택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이 출신국에 따른 차별만 금지했는데요. 1988년에 장애인과 또 가족 상태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판매나 임대를 거부하는 건 물론 위법이고요. 장애인들이 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주택을 개조하거나 또 변경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로서는
네.
그 장애인이 임대 기간이 다하고 이제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려고 할 때 곤란할 되고 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사할 때 주택을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키기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적절한 경우에 이런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공공 입주 건물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1988년에 추가됐던 이 가족 상태에 대한 조항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출산할 예정인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든지 또 아이들의 장난으로 이 집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꺼려진다 해도 이걸 이유로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또 부동산 중개인이 일부러 어떤 특정 지역의 집만 소개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정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의 주택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이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대부분 집을 살 때 이 집값을 한꺼번에 다 내고 사지 않고 융자를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집값의 일부를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이 사려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이 모기지 융자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공정주택법은 바로 이 모기지 융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 융자에 있어서 인종별로 제법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올 초에 미국의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질로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흑인은 12.3%입니다. 그런데 겨우 3%도 채 못 되는 흑인이 이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전체 인구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히스패닉계 역시 5.5%만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반면 이 모기지 융자 거부율은 높은 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흑인의 모기지 융자 거부율은 27.6%로 백인의 10.4%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요.
네.
예, 히스패닉의 모기지 융자 거부율도 21.9%로 백인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계는 흑인과 히스패닉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거부율이 낮았습니다.
모기지 융자를 잘 받지 못한다는 건 이 그만큼 주택 소유 비율에서도 뒤처진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진로 조사는 2013년 연방 정부 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백인의 70%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히스패닉은 45%, 흑인은 이보다도 더 못 미쳐서 42%에 불과했습니다.
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모기지 융자 거부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보다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예, 돈을 빌려주려면 아무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안심하고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확실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모기지 융자 회사들은 융자 심사를 할 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히스패닉이나 흑인의 융자 조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흑인 인권단체들은 모기지 융자 대출 과정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이 집을 소유한다는 게 부의 상징이자 저축 또 투자 수단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인종 간의 대출 격차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만나보죠. 오늘은 장향희 기자와 김미옥 기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대해 주시죠. 줄리 앤드루스가 부릅니다. The Sound of Music.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My name is Steve Okren. I'm the Youth Services Manager.
전 버지니아 첸틀리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오클랜드입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를 만난 것은 버지니아에 위치한 첸틀리 도서관입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라 조용할 것 같은 도서관 주차장이 오늘은 시끌벅적하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평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함께 터져나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스티브 오클랜드 씨에게 들어보시죠.
Touch a truck? Well, we library worked with the local police department.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버지니아 첸틀리 도서관에서 지방 경찰국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터치어 트럭입니다. 터치어 트럭은요, 경찰차, 소방차, 쓰레기 수거 트럭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들을 만져보고요. 직접 타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얼마 전 저희 도서관에서 마련한 이 행사에 아이들과 어른들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ouch a truck.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들 정말 신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참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뭐 굳이 특별한 행사장에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음악회나 전시회 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소개하는 이 터치어 트럭은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데요. 경찰차, 소방차 등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된 자동차들이 총출동하는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꿈같은 하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thought it'd be a fun event for young kids to be able to actually see a truck or a fire truck or a police car.
터치어 트럭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멀리서 보거나 장난감으로만 갖고 놀던 소방차나 경찰차를 직접 만지고 타볼 수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Young children really like being able to climb up on tractors and trucks and then sit in the seats.
아이들은 공사장에서 쓰는 트랙터나 트럭에 올라타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보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영웅들이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다들 흥분된 표정이에요. 터치어 트럭은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근무하는 첸틀리 도서관에서는 3년 전부터 터치어 트럭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매년 더 큰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We started this 3 years ago and it was a little bit smaller. Police vehicles and sheriff.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경찰차 몇 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년 주민들 참여율이 높아져서요. 올해는 경찰 헬리콥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저기 주차장 잔디밭에 있는 헬리콥터 보셨죠? 오늘 하루 종일 줄이 제일 길어요.
Some other trucks from the utility company and from towing company.
올해는 경찰차나 소방차뿐만이 아니라 공공기업들의 자동차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도 아이들 인기가 높고요. 쓰레기 수거 트럭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른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만져보곤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단골로 등장하는 영웅들이 또 경찰, 소방대원, 포크레인 운전기사 정도 되는데요.
네.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운전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으면 참 값비싼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하던 도서관이 이날 하루는 여기저기서 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해 는데요. 터치어 트럭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네, 여기저기서 울리는 여기저기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첸틀리 도서관입니다. 네. 가득 메운 각 자동차들 앞에는 축제 분위기를 연상하는 아주 흥겨운 그런 모습인데요.
평소에 들으면 좀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소리도 여기서는 자 들리십니까? 아 어디서 또 아이가 빵빵 하고 누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탱크처럼 생긴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뭘 하는 데 쓰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t's a SWAT truck. Now this is for special units.
이 큰 자동차는 SWAT 트럭, 경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특수 임무를 위한 트럭이죠.
The kids can ride in there. You can go inside. We have a little ramp. You know, you can go up and down.
오늘은 아이들이 이 트럭을 타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트럭 지붕에 있는 작은 구멍 모양의 출입구로 머리를 내밀어 볼 수도 있는데 장갑 차량을 타보는 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찰분이 무슨 상인처럼 여기 물건들을 다 늘어놓고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t's a hazardous evidence collection. So there's some hazardous.
저희는 FBI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해요. 위험 물질로 의심된다는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증거 수집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들입니다.
Something gets mailed to a comes through the mail and there's some bad chemicals in it.
만약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걸로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될 경우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편지를 개봉하고 편지에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발신인을 추적합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자동차들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방차 앞에는 소방관이, 경찰차 앞에는 경찰관들이, 또 중장비 자동차 앞에는 전문 기사들이 직접 설명을 하며 주민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첸틀리 도서관에서 무료로 한쪽에서는 물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동차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소방 관련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방차 있고요. 또 앰뷸런스가 있고 빨간색 자동차들이, 견인차처럼 생긴 자동차도 있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불도저라든지 포클레인 같은 차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누구나 한 번은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어하는 버스도 있고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쓰레기 자동차를 또 직접 내부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워크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설비할 때 필요한, 미국에서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요, 공공 업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페어팩스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페어팩스 워터 컴퍼니에서도 자동차를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자동차들은 뭘 하는 자동차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어팩스 워터 시스템에서는 덤프 트럭과 파이어 하이드렌트 트럭, 즉 소화전 트럭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두 트럭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데, 특히 소화전 트럭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이 고장났을 때도 사용됩니다.
평소에 어른들에게는 다소 위험 있게 다가오는 경찰관 아저씨들도 오늘은 물병을 들고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며 아주 친절한 안내하는 아저씨로 변해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이런 행사를 왜 여는 걸까요?
Deputy Bishop, Fairfax County Sheriff's Office.
저는 페어팩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비숍입니다.
We're getting a community together to introduce young people.
이 행사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기회가 될 텐데요. 아이들이 경찰관과 소방관 등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알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매년 터치어 트럭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을 만나고 소방차 안에서 소방관과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911로 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스티브 오클랜드 씨 역시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좀 더 가깝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It puts a human face on the people that are doing the jobs that
주민들이 지역사회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도서관이 재밌는 곳이고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것은 경찰 헬리콥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하고 임무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자, 이제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기를 들고 헬리콥터 주변에 모여 있는데요. 경찰 헬리콥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헬리콥터의 이륙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헬리콥터가 드디어 이륙을 하나요? 조종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스티브 오클랜드 씨가 전하는 미국인들의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터치어 트럭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play it cool. Play it cool.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잘 들어보세요.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시험 앞두고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묻자 제가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많이 불안하긴 한데 그냥 온 종일 차분하게 지내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좋은 생각이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있는 게 최고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play it cool. Play it cool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오늘의 표현은 play, P-L-A-Y, play, it, it, cool, C-O-O-L, cool, play it cool입니다. To play it cool means to stay calm and relaxed under stressful or pressured conditions. When you play it cool, it can also mean that you are intentionally trying to not look like you are too interested or not as anxious as you really are. Play it cool.
스트레스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감정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중요한 거래나 데이트,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일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무덤덤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끝으로 신중하고 빈틈없이 행동할 때, 화나는 걸 꾹 참아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시험이 걱정되고 좀 불안하지만 온종일 차분하게 지낸다고 했죠.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s a sensitive situation, so play it cool.
이라고 하면 민감한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의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test?
Though I am very anxious about this test, I will play it cool all day.
That's a good idea. The best thing to do is to play it cool and stay calm.
Let's review. To play it cool means to stay relaxed and calm under stress or pressure. It can also mean to hold one's temper.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Play it cool.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7월 10일 오늘 미국이 세계 최초의 통신 위성인 테스타1을 발사했습니다.
An historic feat that could reshape man's future. That satellite, of course, is the Telstar. 170 pounds of complex.
미국의 통신사인 AT&T사가 쏘아올린 이 테스타1은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테스타 1호는 태양 전력을 이용해 미국에서 쏘아올린 텔레비전 신호를 100억 배로 증폭시켜 다시 유럽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타 1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Now comes the historic moment. A moment compared in significance with the first message sent over the telegraph.
미국이 보낸 텔레비전 영상이 텔스타를 통해 유럽의 텔레비전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유럽에 보낸 영상은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30초 동안의 짧은 방송이었지만 이는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